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천천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고 싶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2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에 실제로 한 로컬에 위치됐던 교회에게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좀 귀 있는 자 같이 되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을 좀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세 가지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셨는데 17절에 나온 대로 너가 부유하다고 말하나 실제는 굉장히 가난하고 곤비한 자다 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너가 눈먼 자이다 라고 나오죠. 세 번째는 너가 벌거벗은 자이다. 그러니까 너가 굉장히 가난한 자이고 또 벌거벗은 자이며 눈먼 자이다. 이 세 가지의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 이후에 18절에 세 가지의 어떤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절에 나온 대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 말하고 내가 넉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 도시가 부자였는지 그 교회에 실제 재정적으로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지 못하나 스스로는 부자라고 여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자가 아니고 너희는 곤비하고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불로 연단한 금이란 아주 금같이 변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주 연단을 받아 굳건해진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무엇을 명하셨냐면 나는 너가 부유하기를 원하는데 연단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너희가 부유하기를 바란다라는 권면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지식과 관념 같은 신념에서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연단과 또 환난과 고난을 겪어가며 점점점 불순물이 빠져가고 정말 금같이 연단된 금과 같은 아주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부자냐?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부유한 자다라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행 잔고를 통해서 지갑이 얼마나 두둑한가가 부유함의 어떤 척도가 아니라 굳건한 믿음이 있는 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향한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연단을 통한 믿음을 가진 자가 부유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를 다녔는데 한국에서 등록금이 없어서 많이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내야 돼서 기도하던 중에 열심히 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해서 일을 좀 하려고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강하게 하나의 이런 어떤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시편 46편 10절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저한테 너무나도 확실하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런데 이제 등록금은 내야 되고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제가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과도 맞지 않았어요. 뭔가 좀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슨 미신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너가 꼭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을 해라. 그때부터 가만히 있기 시작했는데 차라리 뭘 하는 게 낫지 가만히 있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시간이 가고 가고 날짜는 촉박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 됨을 보일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시간과의 어떤 믿음의 싸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교사로 이제 봉사하고 있었는데 어떤 교회 중직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아니 우리 선생님 신학생 아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신학생 맞습니다. 근데 교회에 무술을 바르고 오면 어떡합니까? 뭐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만 해도 제가 또 혈기가 왕성해서 머리에 무술 바르는 거랑 거룩함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제 한숨을 푹 쉬시더니 우리 남성교회에서 신학생 두 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리 선생님 등록금 지원하기로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말씀을 먼저 하셔야 지금 아, 말해도 순서가 있지. 그때부터 무술 안 바릅니다. 그게 전혀 거룩함에 전혀 상관이 없지 않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하나님 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떤 지식과 관념 가운데 있는 그 지식들을 삶의 연단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연단을 받게 하셔서 정말 이렇게 이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분이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해주시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때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척교회에 가서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다 내려놓고 개척교회에 가서 이제 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금이 낼 이 턴이 돌아올 때마다 음성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때그때 채워주셨고 그 이후로 미국에 유학에 와서 학교 두 개 마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길을 인도하셨으며 제가 보스턴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제 좀 생활이 좀 어려워서 빨리 사역지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변 교회를 다 돌아봐도 사역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역지를 어디다 구했냐면 커네티컷까지 보스턴에서 커네티컷까지 2시간 반 거리 걸릴 가서 거기라도 지금 당장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간접한 마음으로 거기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한규삼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의 강사로 오시고 저랑 식사를 같이 하던 중에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우리 교회에서 지내면서 이제 박형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재정 때문에 공고하거나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워주신 것을 제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론 어렵고 또 의심이 들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경험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그것이 이제 내 삶의 자산이 되고 부유함이 되어서 그 어떤 사람보다 이 말씀을 향한 나의 어떤 부유함이 저희 삶을 두려움 없이 또 염려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가 부유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증명된 믿음을 가진 자, 지식으로 가진 자 말고 내 삶으로 역경을 통해서 증명된 믿음을 가진 자가 참 부요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굿뉴스는 뭐냐면 저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의 삶을 신실하게 하셨던 분께서 정말 나의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그 부유함대로 나의 삶에 부어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큰 부유함과 은총 아닙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그 말씀이 나의 자산이 되고 부유함이 되어서 언제든지 그 말씀만 붙들고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그 영적 자산은 여러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기차를 탈 때는 입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KTX라는 그런 게 없어서 입석이 훨씬 더 저렴하고 특별히 이제 기차가 꽉 찼을 때는 입석을 하게 되죠. 그런 입석이라는 게 뭐냐면 자리가 없이 서서 가는 거예요. 서서. 그래서 싸게 팔죠. 그래서 자리가 없다 그래서 입석을 사서 탔는데 타보면은 서울에서 타보면 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이제 좀 있다가 청량리 가서 탈 사람, 수원 가서 탈 사람, 천안 가서 탈 사람, 그 탈 사람 자리를 미리 리저브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타서 비었지만 그건 제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하나 기도하고 아무 때나 탁 앉습니다. 아, 주인이 늦게 타길 제발 천안에서 타라. 그러고 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앉고 가는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내 자리가 아니라서. 정류장에 설 때마다 혹시 이 곡이 타나? 뭐 문 열리고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괜히 앉았다 일어났다가 막 죄진 사람처럼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정류장 설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 좌석 티켓이 없어서 그 작은 티켓 하나 있고 없고가 삶의 그 기차의 여행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하는지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말씀을 향한 살아있는 증명된 믿음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 하나 품고 있으면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삶의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경치도 구경하고 공부도 했다가 낮잠도 자고 다 합니다. 입석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있으면 경치는 하나도 안 들어요. 잠 잘 수는 없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너무 불안하죠.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할 때마다 여러분 정거장 때마다 설 때마다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초조해하실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떠한 삶이 변화될 때마다 여러분 초조하고 긴장하여서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 필요합니다. 믿음. 불로 연단된 믿음이 필요하고 증명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로 연단된 금을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증명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나의 믿음이 연단되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나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또 나의 믿음과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연단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데 기도할 때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돌아서서 현실을 보면 나의 기도와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갈 때 내가 기도하고 믿고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거침없이 치닫는 그 현장 가운데서 나의 믿음은 정제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은 연단받는 것이고 금같이 연단된 믿음을 갖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으로 부르심을 받고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자그마치 25년 동안 그가 지냈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된 이삭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기다렸던 25년의 시간은 그가 믿고 바라던 모든 것과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거침없이 치닫게 되어서 경수도 끊기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전혀 이 말씀은 힘이 없는 것처럼 지나대는 모든 연단의 시간을 지나여 100세가 되었을 때 믿음의 아들을 주었을 때 그의 믿음은 연단된 믿음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세우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믿고 아들까지도 바치게 되는 아주 순전한 믿음, 연단받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도 연단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이제는 다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응답될 만도 한데 이상하게도 기도할 때는 확신을 주시는데 돌아가는 상황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나의 믿음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정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환경이 막히고 내 인생 가지고 뭐 하나님이 장난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을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여 끝까지 이기는 자 되어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 나를 정말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희 벌거벗은 수치로부터 자유케 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흰옷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함으로 옷 입어라. 우리 내면의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수치 가운데 모두가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중에 지금도 매일 저희 삶을 이끌고 있는 강한 도전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온 대로 너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대요. 우리는 겉을 단장하게 하고 겉을 아름답게 하게 바쁘지만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온유함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그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겉사람을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하기에 너무 바쁘지만 혹 여러분 마음에 숨은 속사람은 벌거벗어 있지 않습니까? 내면이 벌거벗은 채로 있다라는 자가 진단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아이 내면이 다 벌거벗어 있으면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 두려움과 수치감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에 집착해서 나의 벌거벗음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성공에 집착합니다. 어떤 이는 명예로, 권력으로, 또 재정으로 자존심과 경쟁하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했을 때는 잠시 거기서 안정을 누리나 내가 다음에도 성공할 것인가 두려움이 있고, 혹 내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하면 그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자기의 벌거벗음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경쟁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 누가 나오는지 불안하여서, 왜냐하면 그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비교로 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날 때마다 나의 수치가 다 드러나서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재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습니다. 거룩함으로 옷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통하여서도 나의 내면이 파괴되지 않은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어 강건하기 때문에 혹 내가 실패했더라도 나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나타날지라도 그를 축복하는 데 아끼지 않고, 재정에 큰 손실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다시 은혜를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그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자가 내면이 강건한 자, 내면이 거룩함으로 옷 입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옷 입은 자는 단단하고 강합니다. 우리는 바깥 사람보다 속 사람들이 훨씬 커서, 어떤 사람은 알면 알수록 되게 별거 없다, 되게 뭐 있을 것 같은데 별거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화려하지 않고 두드러지지 않으나 그 사람은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끝을 모르고 그 사람의 깊이와 넓이에 경탄하게 하고 아주 경이로움이 생기게 하는 사람도 경험합니다. 사람의 크기는 내면의 크기가 결정합니다. 거룩함으로 옷 입을 때 우리 내면의 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면의 벌거벗은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분리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분리들이 일어나는가? 내면의 사람이 약하면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달라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교회 생활과 일터에서 생활이 다르고요. 또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나의 의지가 다르고 감정과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뿔뿔이 자기 흩어진 대로 하나도 중심에 모아진 것 없이 흩어진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대할 때랑 저 사람 대할 때 다르고 강자를 대할 때랑 약자를 대할 때 다릅니다. 모든 것이 분리되어서 각자 각자 막 흩어진 상태가 내면이 연약하여서 이것을 중심으로 잡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 안에 리더가 그 중량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섰을 때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로 묶이게 되죠. 우리가 내면이 단단하면 그 내면을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일치를 이루고, 이 교회에서의 삶과 일터의 삶이 일치를 이루며 내가 생각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이 일치를 이루는 하나됨 단단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내면을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히브리서에 나온 듯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결코 외부의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면에 거룩한 옷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쇠잔해지는 것이지 외부의 환경 때문에 쇠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여러분 내부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즐기고 있는 마음, 누군가의 칭찬과 또 높아지는 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서 다 토로해내고 그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에 대한 어떤 모형이 여러분 에스라서에 나와요. 에스라에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에스라가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아내를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쫓아내라. 여러분 이게 죄와 싸우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이 말씀에 어긋난지 알지만 사랑에 대해서 같이 살부비며 살다가 우리 둘을 닮은 아이까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와 이방 여인을 집에서 내보내라.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반쪽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태도는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권면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벌거벗음에서 벗어나서 내면이 강건한 사람, 바깥보다 내면이 훨씬 더 커서 정말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하나됨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이 경외하는 어떠한 것에서도 삶이 흔들림이 없는 내면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도집혀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약이라는 것은 원어로 anointing 이렇게 나와 있죠. 기름 부으심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보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눈먼 자와 같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보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볼 수 있죠. 이것은 시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퍼스펙티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너희가 보는 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있을 때 좌쪽에 있는 사람은 이 왼쪽 눈으로 보고 우쪽에 있는 사람은 우쪽 눈으로 해석해서 적용이 전혀 다르게 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보고 있는 시력을 통해서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각이 없어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세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자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해석하는 대로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시각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만 다 해놓고 나는 그냥 정직할 뿐이야. 정직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은 내가 본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은 트위스트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를 이해하고 그의 말대로 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어떤 분이 머리를 하고 왔는데 누가 봐도 이상해요. 그냥 이상해. 잘못했어요. 근데 나는 정직할 뿐이야. 머리 완전히 망했네. 뭐 어떡하네. 막 이거는 정직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보면 와, 되게 새롭다. 되게 창조적이네. 아, 우리 집사님 되게 도전적이다. 막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인 것입니다. 일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왜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했을까요? 여러분, 술 취하면 좀 어떠신가요? 편하게 좀 대화를. 술 취하면은 이제 술을 완전히 취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보는 시각이, 해석 능력이 좀 달라져서 그냥 아무나 보고 막 이쁘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다 괜찮은 거지. 전혀 다른 기준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돈이 안 나오던 사람도 막 돈도 나오고 막 노래 못 부는 사람도 노래도 부르고 막 보는 시각이 다 달라진 것이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그거에 빗대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자면 하나님의 온전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을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눈과 시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그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나를 사자의 입에서부터 지키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한테 있을 것이다. 도대체 할례받은 자가 누구간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그러면서 그와 나가서 싸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같은 상황인데 해석하는 능력이 전혀 달랐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음성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세우신 뜻대로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왜 이렇게 이끄셨는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는가? 내가 이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나에게 왜 이 직장을 주셨고 나에게 왜 이 직분을 주셨으며 나에게 이 환난을 주셨는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해석해내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해하라라는 원어의 뜻은 작은 물줄기가 모아서 큰 강이 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 수없이 일어나는 작은 물줄기 같은 게 아무런 목적과 계획 없이 산발적으로 이르는 것 같으나 그것이 다 하나로 모여서 큰 강줄기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집중력 있게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바벨론의 왕의 또 그 다리오 왕의 그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해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석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을 때 성령께서 나의 시각을 열어주셔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을 따라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그의 뜻에 따라 나아가게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 부자라 하여 부유하다 하지만 혹 여러분은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혹 여러분들은 가난한 상태에 있지 않으십니까? 혹 여러분의 내면의 속사람은 얼마나 강건하십니까? 벌거벗은 상태에서 무언가에 집착하며 삶이 뿔뿔이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분 수치감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날마다 주 앞에 머물고 있으십니까?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연단한 금을 사라고 나와 있고 흰 옷을 사라고 나와 있으며 약을 사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 대가 지불하셔야 되고요.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은 이 일에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온 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라라는 권면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너 공부에 열심을 내라, 부자 되는데 열심을 내라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해지도록 믿음을 쌓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부유해지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거룩으로 옷 입도록 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함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해 나가도록 분별력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회개하며 기도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를 기억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위에 있고 우리가 재판 용서해 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며 주님이 나의 믿음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한 옷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눈이 되어주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이 길을 끝까지 걷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기는 자의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